네, 뉴스통의 개편과 함께하게 된 주간 코너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 리정철 기자와 함께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골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죠. 리동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리동무와 함께할 첫 번째 뉴스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열고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합니다.
네, 한국에서 새학기 등교가 시작됐다는 뉴스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3월 초가 되면 신학기 등교가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학교에 가게 되는 초등학교, 즉 소학교 1학년 학생들, 또 한 학년 더 올라가게 되는 학생들 모두가 설레는 시기일 텐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등교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학생들의 등교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아닌 특정 학년에 한해서 제한적인 등교를 허용했습니다.
사실 저도 뭐 학교 갈 때 굉장히 신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리동무는 북한에서 또 학교 다니셨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도 막 설렜던 것 같아요.
네.
북한은 보통 봄이 시작된 이후에 예. 그 4월 1일부터 등교를 시작하는데
네.
특히 학교에 처음 가면 친구들 만날 그 설레임에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런 설렘 반 두려움의 감정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뉴스에 다시 좀 초점을 둬보면 제한적인 등교라고 하셨어요. 그럼 네네. 모든 학생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은 지난 1일부터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네.
2021 학년도 신학기 첫 등교 수업이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기약 연기 없이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탓에 전교생 등교는 역시 어렵게 됐는데요.
그렇군요.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매일 등교가 가능했습니다.
예.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배려했던 거죠. 반면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속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도 매일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학년은 여전히 매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학생들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격주나 또 격일로 등교를 하거나 어전 오후도 나눠서 등교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자, 좀 특정한 학교들, 그러니까 특수학교나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도 등교가 가능해졌다고요?
네, 특수학교 학생과 소규모 학교도 2.5 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소규모 학교의 기준은 지난해보다 느슨해졌는데요. 300명 이상, 400명 이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소규모 학교는 약 5천 곳에서 6천 곳으로 늘었습니다.
네, 정부에서 정한 거리 두기에 따른 그 등교 밀집도에 의하면 사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각 학교 학생 정원의 3분의 1이 등교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하면 2단계까지는 해당 학교 정원의 3분의 1이 등교 가능한데요.
예.
하지만 3분의 2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면은 수도권의 경우 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밀집도는 원칙적으로 3분의 1인데요.
네.
하지만 학부모들이 등교 확대를 요구하자 상당수 학교가 3분의 2 등교 방침을 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요구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정책도 정책이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교육부가 저학년을 중심으로 좀 등교 확대를 단행을 했잖아요. 이유가 네. 혹시 있을까요?
교육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을 중심으로 등교 확대에 나선 것은 지난해 교내 감염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아, 초등학교 학생의 확진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네.
또 정부는 돌봄 공백, 기초학력 부족 문제는 비대면 수업만으로 보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아직 교내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으나
네.
등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거주 초중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초등학교 학부모의 70% 이상이 거리 두기 2단계에서 2.5단계에서도 전교생의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 원칙을 완화하는데 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말 돌보기도 힘들고 네.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뭐 방문 수업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여러모로 네네. 뭐 한국이나 북한이나 쉽지가 않은데 좀 이 상황이 빨리 호전이 돼서 모든 학년 학생들이 좀 함께 등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도 좀 살펴볼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양진영의 후보 단일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고 첫 실무협상당 상견례를 가지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한 후보들의 단일화 관련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 나오는 뉴스죠.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 참여한 후보들의 경선 또는 단일화 관련 소식이 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후보, 또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진애 후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 등이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합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를 정말 한 달을 앞둔 상황입니다. 주요 후보들이 확정이 된 건데 이 중에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된 거죠?
네. 오세훈 후보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되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후보 외에도 나경원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 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예.
경선은 100%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고요. 그 결과 오세훈 후보가 41.6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은 36.31%, 또 조은희 후보가 16.47%, 오신환 후보는 10.39% 득표했습니다.
네, 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2011년 서울시장에서 사퇴를 한 지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참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영선 후보가 승리를 했었죠.
네,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일, 3일자 되었죠?
네.
그때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온라인과 ARS, 그러니까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서
네.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득표율 69.56%로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되었습니다. 경쟁자였던 우상호 후보는 30.44%에 그쳤습니다.
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외 소규모 정당들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하면서 선거가 조금 더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 경선 결과는 이미 나왔고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시죠.
네, 북한은 형식적으로 선거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정해준 한 명의 후보를 무조건 뽑아야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 선거에도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미 정치권에서 검증되었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선거 경쟁에 나섰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 참여한 주자들도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온 경험 많은 정치인들입니다.
네.
이 때문에 각 당 경선부터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하지만 각 당을 대표하는 후보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각 당의 후보들이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속해 있는 당 경선에서 동료 당원을 누르고 후보로 일단 당선이 됐지만 다른 당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는 거군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선거 때마다 단일화를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는 유독 단일화 이슈가 뜨거운데요.
네.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본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경쟁 구도를 1대1로 만들어서 표를 집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단일화가 실패해서 선거에서 진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한 안철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이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전략을 펴면 좀 우리도 단일화 전략을 펴야 무조건 승산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단일화 협상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럼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먼저 야권의 움직임을 보면요.
예.
국민의힘 어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일화 규칙과 관련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인데요. 단일화 방식은 국민의당이 주장해온 100% 시민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에는 양당 당직자들이 만남을 갖고 여론조사 기관 등 실무협상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는데요. 11일 본격적인 실무협상과 함께 경선 방식, 여론조사 문과 기여 문제 등 그간 쟁점이 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두 후보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에 합의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미 서울시장 경험이 있는 오세훈 후보, 또 서울시장 후보로 두 번이나 나선 경험이 있는 안철수 후보, 이 두 후보 모두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후보 단일화 과정까지 치열한 접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뭐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뭔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근데 설사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고 해도 양당이 합당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상황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경우 그가 국민의힘 입당 내지 합당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할지
네.
아니면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당 기호 4번을 고수할지도 관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 후보가 기호 2번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탈당 요구라면서 거절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 경쟁이 팽팽합니다. 신경전도 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단일화 합의를 이뤘다고 들었어요. 좀 순조롭게 비교적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9일 단일화에 합의했는데요. 두 후보는 두 차례 토론을 한 뒤 여론조사를 통해서 17일 단일 후보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이 18일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날 단일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여론조사는 서울시민투표와 권리당원 투표가 각 5대5로 반영되는데요. 양당의 당원들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적의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유권자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단일화는 두 후보가 힘을 합친다는 게 관건이겠죠?
네, 그렇죠. 각 당에서 후보 단일화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건 단일화 후보를 뽑는 경쟁 과정이 치열할수록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단일화 과정의 치열한 열기가 본 선거까지 이어질 경우 표심을 모으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보통 이벤트 효과라고 하는데요. 단일화가 이룰 시너지 또 상승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요한 선거 국면마다 단일화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보 등록일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죠. 어떤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단일화 후보로 나설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일일 것 같네요. 자,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